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고 미국 전략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전략사령부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30일 원산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며 전략사령부는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미 북미 우주방어사령부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전략사령부, 북미 우주방어사령부, 위태평양사령부 등 관련 사령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철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내 한국, 일본 동맹국들과 안보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지만 공중에서 폭발했고 28일에도 두 발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유럽 여행 경보를 31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며 유럽에서 주요 행사나 관광지, 식당, 상업지역, 교통수단을 목표로 한 테러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여름 기간에 유럽의 관광객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장소를 겨냥한 테러 공격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10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7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자전거 경주 대회 투르 드 프랑스, 7월 폴란드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8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7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2,310명의 대의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수십 명만 더 추가하면 과반을 채워 후보로 지명됩니다. 반면 샌더스 의원은 지금까지 1,54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는 7일 민주당 경선을 벌이는 주는 캘리포니아 외에도 뉴저지, 몬타나,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주가 있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뉴저지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번 주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박빙이 예상되는 캘리포니아로 향해서 5일간 선거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0일 밤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인 SPA 통신은 이날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어떠한 인명피해도 주지 않은 채 공중에서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격추된 것은 5월에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사우디 주도 아랍연합군은 성명에서 이 같은 공격은 지난 4월 UN 중재로 쿠웨이트에서 합의된 정전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수도 사나를 장악한 뒤 하디 대통령 정부와 내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최대 항공사인 라탐사가 경영난을 겪는 베네수엘라행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탐항공은 성명에서 카라카스행 노선을 무기한 중단한다며 우선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카라카스 노선이 며칠 내로 중단되고 리마와 산티아고 발 다른 항공편들도 7월 중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도 베네수엘라로의 취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루프트한자 측은 베네수엘라가 항공료 수백만 달러를 빚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극심한 물가난과 상품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즈니사가 중국의 달의 완다그룹 측의 캐릭터 상품 복제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디즈니사는 성명에서 완다 측이 최근 공개한 캐릭터가 자사의 백설공주와 캡틴 아메리카와 흡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특히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위반할 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완다 측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난 5월 31일은 세계 금연의 날이었습니다. 이때 마침 세계 각국의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가 나와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대체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 43%를 훌쩍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더군요. 흔히 백해에 무익하다고 하는 담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줄이거나 끊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담배 끊기가 어렵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중국에서 한 아내가 남편의 금연을 위해서 담배 개비 하나하나에 사랑스러운 그림과 문구를 써넣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애완동물도 담배 연기를 싫어한대요. 담배 연기가 당신의 재물운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피워 없앨 건가요? 등등의 그림과 문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잔소리에도 묵묵부답이던 남편은 그 정성이 아까워서라도 피울 수 없다면서 금연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진과 문구로 금연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군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 15도에서 3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30도, 신의주 15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 17도에서 29도, 함흥 11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마른 터킹의 노래입니다. Brother Louis 함께 감상해 보시죠.
'Cause then the flames grow higher, babe. Don't let him steal your heart. It's easy, easy. Girl, this game can't last forever. Why? We cannot live together, try. Don't let him take your love from you. You're no good, can't you see, brother Loui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 함지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일본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한인 밀집 지역인 가와사키시 당국이 일본의 대표적 반환단체인 제트회의의 집회 장소 사용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볼 때 현대판 노예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북한으로 110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서 G7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가 최근 요코이 유타카 중국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해 지난 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막을 내린 주요 G7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나머지 그 6개 정상회의 참가국의 고위 외교관들도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이 중국이 문제 삼은 건가요?
네, 이번 G7 정상회의 선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세계 경제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이 있고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행위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명시한 부분, 나머지 하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불만을 나타낸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노력을 겨냥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메시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언문에서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분쟁 주체로서 중국을 명시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미국과 일본과 달리 그 남중국해 분쟁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영국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도 이번에 공동선언을 통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중국해 문제,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남중국해는 그야말로 동남아시아 일대 해양 교통의 요지입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대륙에 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베트남 해안입니다. 남쪽과 동쪽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타이완도 이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이 일대를 통과하는 해양 무역량이 한 해 5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붐비는 바다 중 하나입니다.
네. 이 과거 한국에서는 이 남중국해를 남진아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은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 이 해역 거의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남중국해 요충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첨단 무기 배치와 함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과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뭔지 알려졌나요?
네, 중국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 전달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G7 정상선언이 채택된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G7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선동하거나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그 비난과 불만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일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화요일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 측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며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사회 공통의 우려로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이 정상선언의 관련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반한 단체가 주요 활동 공간을 잃게 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한국과 한국인 또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는 집단 행동, 이른바 혐한 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 가와사키시 당국이 대표적 혐한 단체인 제트회의에 집회 장소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시 당국은 가와사키 시내 공원에서 다음 달 5일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제트회 측에 장소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화요일 전했습니다.
네. 자, 이 제트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제1 한인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회라는 이름의 혐한 시위 전문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그 입에 담기 힘든 막말과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가와사키 시가 제트회에 집회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다른 곳에서 시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지적하신 대로 제트회의 활동 지역은 그 수도 도쿄와 주요 대도시들을 포함해 일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와사키는 오사카 등지와 함께 일본에서는 제일 한인 밀집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네.
이 때문에 그 시내 곳곳에서 혐한 시위가 끊이지 않고요. 제트회의 주요 활동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트회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와사키 시내에서 총 그 13차례나 혐한 시위를 연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는데요. 그 일본의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혐한 시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혐한 시위 장소 사용을 불허한 일,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본 의회는 지난 24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했는데요. 이 혐한 시위 억제법 제정 이후 처음 실질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라서 가와사키 시의 결정을 계기로 일본에서 혐한 세력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이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지금도 이 노예 생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죠.
네, 호주 인권단체 그 워크프리 재단이 화요일 발표한 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노예 상태로 태어났거나 성매매 대상으로 납치된 사람, 빚 때문에 붙잡혀 있거나 강제 노역을 당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4,58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조사 대상 167개국 가운데 인도는 전체 인구 13억 명 중 1,840만 명이 노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고요. 인도 다음으로는 340만 명이 집계된 중국, 210만 명의 파키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 북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죠?
네,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2,500만 명 중 4.37%에 해당하는 110만 명이 노예 상태인 북한이 1위였습니다. 북한은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란, 에리트레아, 적도 기니와 함께 최하위인 D등급에 속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온 건데요. 조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이번 지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53개 언어로 25개 국가에서 4만 2천 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조사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조사 과정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은 이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가볼 수 없는 나라는 추정치를 제시한 거군요.
네,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전체를 추정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재단 측도 인정했습니다. 실제 북한에 대한 수치 집계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와 이웃나라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근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에릭 홀드 전 미 법무장관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공익적이었다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요. 또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반감을 품은 미국의 보수층이 대안찾기에 나섰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곧 동성애자 인권운동과 관련한 첫 국가기념물을 지정할 거라는 소식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 아닙니까?
예.
홀더 전 장관은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공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노든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홀더 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30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 보좌관 출신인 데이빗 엑슬로드가 진행하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홀더 전 장관은 이 에드워드 스노든의 행동이 공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겁니까?
홀더 전 장관은요, 스노든의 이런 폭로 방식이 논란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논쟁을 끌어내고 또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이 공익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쳤고 또 미국의 정보자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스노든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든지 아니면 유죄 인정을 대가로 형량을 낮추는 플리 바게닝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 어쨌든 미국에 와서 법정에 서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죄의 대가를 치러라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 스노든이 미국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 미국의 기밀을 폭로했고요. 그래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대 징역 30년에까지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스노든은 그동안 공개적으로요, 미국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해준다면 언제든 미국에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하지만 현행 간첩법 아래서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드워드 스노든 꽤 오랜만에 이제 듣는 이름이 되는데
그렇죠.
예, 한때 미국 언론에 거의 매일 등장하다시피 한 인물 아닙니까?
네.
논란이 됐던 그 스노든의 폭로 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2013년 6월이었죠. 당시 국가안보국, 이제 영어로 줄여서 NSA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 NSA 직원이었던 스노든이 이 전화통화 기록이나 또 이메일과 팩스를 주고받은 기록 등 이런 개인정보들을 NSA가 무차별로 수집한 사실을 폭로를 한 겁니다. 스노든이 영국의 가디언 신문을 통해서 미국 내 통화 감찰 기록과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기물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 스노든은 대중의 이름으로 자행되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폭로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네, 당시 이런 그 스노든의 폭로가 여러 논란을 낳았었죠.
네, 미국 정보당국이 우방 정상들의 손전화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고 외교적인 갈등도 빚었었죠. 또 국제 테러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미 정보당국의 기업이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미국의 애국법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고객 정보를 위해서 이 암호화하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네. 자, 이렇게 여러 논란이 커지면서 스노든이 결국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밀 폭로 후에 홍콩에 은신해 있던 스노든은 러시아를 거쳐서 남미로 가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 정부가 그의 여권을 취소하면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한 달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1년간의 임시 망명을 허가받았고요. 1년 뒤에 다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년 임시 거주 허가를 받아서 현재는 러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여전히 스노든에 대한 찬반 논란 계속되고 있죠.
네, 미국 법무부는요, 스노든이 기밀 문서를 유출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쳤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죠. 처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스노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스노든이 정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 역사적인 변화를 끌어냈다 그러면서 스노든의 행동을 옹호하고 또 그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 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네, 뭐 처음부터 트럼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았죠. 공화당 내에서도 여전히 네. 그런 반대 여론이 높고요. 트럼프는 절대로 안 된다. 이른바 네버 트럼프. 이런 운동을 하는 공화당원들이 계속해서 이 트럼프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인물 또 자금을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하는가 하면 유력 정치인을 내세워서 제3의 후보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제3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애덤 킨징거 연방 하원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나이는 38살로 젊지만 이미 3선 의원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했고요. 공화당 내에서 촉망받는 정치인인데 뭐 앞서 고전을 하다가 이미 대선 포기를 선언한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킨징거 의원이 트럼프 후보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모두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뜻도 사실 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 심사숙고 끝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렇군요. 자, 2012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떤가요?
네, 뭐 이미 오래됐죠. 이름이 오르내린 지가요. 예. 미국의 보수 주간지 위클리 스탠드의 빌 크리스토리 지난 주말에 또 새롭게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독립적인 후보가 있을 것이고 인상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미트 롬니 전 주지사이거나 아니면 벤세스 네브래스카주 상원의원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롬니 전 주지사의 측근들은요 CNN 방송에서 제3의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밝혔고 세스 상원의원 측 역시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제3의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일단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텐데 11월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보를 선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등록 마감일이 임박한 건 사실인데요. 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텍사스주의 경우는 이미 후보 등록 마감일이 지난 그런 주들이죠. 하지만 예.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마감일이 지나도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있다고 하고요. 따라서 대선 날짜가 다가오고 있지만 반 트럼프 진영의 독립 후보와 자금력을 이제 후보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후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3의 후보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있죠?
네. 초반부터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던 엘라베마주의 제프 세션스 상원 의원은요. 트럼프 후보에 적극적인 지지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지난 3월에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요. 오는 7월에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벤세스 상원 의원이나 린지 그레엄 상원 의원의 경우에도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경우에는 트럼프와 협력하겠다고는 밝혔지만 공식적인 지지선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은 하겠지만 지지선언은 하지 않겠다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기리는 국가기념물이 지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그런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발상지로 꼽히는 미국 뉴욕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이 곧 국가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건물인가요?
미국 뉴욕시에 있는 스톤월 인이라는 곳입니다. 인은 이제 영어로 INN 이렇게 쓰고요. 예.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관이죠. 원래는 뭐 잠도 자고 또 술이나 밥도 먹을 수 있는 곳이라서 과거 한국의 주막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꼭 여관이 아니라 이 술집이나 식당 같은 곳의 상호에도 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스톤월 인도요. 원래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던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 미국의 첫 동성애자 인권운동 관련 국가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니까요.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발상지로 꼽히는데요. 지난 1969년 6월에 뉴욕시 경찰이 이곳에 들이닥쳐서 동성애자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요. 곧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이 됐는데 물론 그전에도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톤월 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랫동안 누적된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번졌었습니다.
네, 이런 그 상징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기가 미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발상지로 여겨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은요, 당시 사건을 스톤월 항쟁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경찰이 동성애자들을 체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많은 경찰이 어느 때보다 강압적으로 이 동성애자들을 제압을 하고 체포를 했는데 그러자 이 술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 행인들까지 합세해서 저항을 했고요. 이게 전국적인 저항운동의 시발점이 된 건데 지금도 매년 당시 사건을 기리는 행사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도 이 술집이 문을 열고 있습니까?
원래 사건이 벌어진 곳은요 몇 달 후에 폐업을 했는데 이후에 식당 등을 거쳐서 지금은 손톱을 꾸미는 가게가 됐는데 대신에 바로 붙어있는 옆 건물에 10여 년 전부터 스톤월인이 다시 문을 열어서요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뉴욕의 명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또 스톤월인 관련 건물은요 이미 뉴욕 주정부 차원에서는 주의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상징하는 조각등도 세워지고 주변이 이렇게 공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예, 자 이곳이 언제 이제 국가 기념물로 공식 지정되게 되나요?
이번 달에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매년 6월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 또 성소수자들을 위한 프라이드 퍼레이드라는 것이 열립니다. 이때에 맞춰서 연방정부가 스톤월 인을 국가기념물로 공식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기념물 지정은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승인이 유력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요. 미국 내무부 장관과 뉴욕 주지사가 최근에 만났다고 하는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미 지난 4월에 스톤월 인과 주변 공원지대를 미국 연방 국립공원관리청에 편입시키는 법안에 서명을 한 상태라서 법적인 걸림돌도 없습니다.
네. 자, 이 스톤월 인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하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실 미국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넓게 자리 잡은 나라죠. 하지만 여전히 동성혼 허용 문제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성소수자들의 화장실 사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가기념물 지정이 이루어지면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또 물론 미국 역사에 의미가 있는 장소를 잘 보존한다는 측면도 있겠죠.
예.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케니 로저스의 노래입니다. The Gambler 함께 들어보시죠. We were both too tired to sleep So we took turns of staring Out the window at the darkness The boredom overtook us And he began to speak He said, son, I've made a life Out of reading people's faces
knowing what the cards were by the way they held their eyes. So if you don't mind my saying, I can see you're out of aces. For a taste of your whiskey, I'll give you some advice. So I handed him my bottle, and he drank down my last swallow. Then he bummed a cigarette and asked me for a light. And the night got deathly quiet, and his face lost all expression. Said, if you're gonna play the game, boy, you gotta learn to play it right. You got to know when to hold 'em, know when to fold 'em, know when to walk away, and know when to run. You never count your money when you're sitting at the table. There'll be time enough for counting when the dealing's done. Every gambler knows that the secret to surviving is knowing what to throw away, knowing what to keep. 'Cause every hand's a winner and every hand's a loser, and the best that you can hope for is to die in your sleep. And when he finished speaking, he turned back toward the window, crushed out his cigarette, faded off to sleep. And somewhere in the darkness, the gambler, he broke even. But in his final words, I found an ace that I could keep. You got to know when to hold 'em, know when to fold 'em, know when to walk away, and know when to run. You never count your money when you're sitting at the table. There'll be time enough for counting when the dealing's done. You got to know when to hold 'em, when to hold 'em, know when to fold 'em, know when to walk away, and know when to run. You never count your money when you're sitting at the table. There'll be time enough for counting when the dealing's done. You got to know when to hold 'em, know when to fold 'em, know when to walk away, and know when to run. You never count your money when you're sitting at the table. There'll be time enough to count when the deal is don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스펠링비라고 하는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영어 단어의 철자를 알아맞히는 대회인데요. 대회의 결승전이 TV로 생중계될 정도로 미국인들의 큰 관심을 받는 연례 행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스펠링비 대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Get a pen.
Guet-apens. Is this French?
It's from French.
Guet-apens. G-U-E-T-A-P-E-N.
사회자가 생소한 영어 단어를 말합니다. 앳된 여학생이 단어의 어원이 프랑스어인지를 물어보고는 또박또박 철자를 말하는데요. 긴장감이 넘치는 이 현장은 영어로 Scripps National Spelling Bee라고 하는 전미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입니다. 미국 언론사인 Scripps사가 매년 주최하는 Spelling Bee에는 8학년 또는 16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출제자의 발음을 듣고 철자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펠링비 대회의 목적,
spelling bee.
T-U-L-A-R-E-M-I-A.
Jugendstil.
Jugendstil? Numbnut.
스펠링비 대회는 학생들이 영어 철자와 어휘력을 향상하고 단어의 개념을 익힐 뿐 아니라 올바른 영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탄생한 대회입니다. 학생들은 지역 학교에서 예선을 치르고 주 예선을 거친 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미국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령과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의 학생들도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올해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 가나, 자메이카 등 10개 나라를 대표하는 284명의 학생이 출전했고 대부분의 학생은 13살에서 14살이었습니다.
스펠링비 대회 역사.
스펠링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자 맞추기 대회이자 올해로 89회째를 맞은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지난 1925년 9개의 지방신문사가 협력해 첫 번째 전국대회인 National Spelling Bee 대회를 개최했지요. 그리고 1941년에 언론회사 스크립스가 후원사가 되면서 National Scripps Spelling Bee로 불리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부터 45년까지를 제외하고는 매년 대회가 개최됐고 1994년부터는 결승전이 TV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스펠링비 대회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참가자의 숫자도 치솟았는데요. 올해의 경우 미국 내외에서 무려 1,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고 전국 예선을 거친 284명의 학생이 워싱턴 DC에서 최종 예선을 거친 후 45명이 결선을 치렀습니다.
스펠링비 이름의 유래.
자, 그런데 왜 영어 단어 철자 맞추기 대회 이름에 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비가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 왜 철자 대회를 스펠링비라고 하는지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벌은 마을 사람들이 농사나 바느질 등 뭔가 힘을 모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데 사용해온 단어지요. 그래서 스펠링 비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영어 공부를 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비라는 말이 중세 영어 단어 bean 또는 benny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호의, 선함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뜻으로 쓰였고 bean은 이 단어 bean의 축약형이란 거지요. 하지만 이 또한 명쾌한 설명을 되진 않는데요. 자, 그래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데 모여 영어 단어를 맞추는 모습을 보면 꿀을 나르기 위해 열심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꿀벌의 모습이 연상되긴 합니다.
스펠링비의 흥미로운 기록들.
스펠링비의 결승전과 준결승전은 미국의 스포츠 전문 방송인 ESPN을 통해 미국 전 지역에 생중계될 만큼 큰 관심을 받습니다. 스펠링비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는데요.
I want to win.
You want to win what?
I want to win a national spelling bee.
Yes.
영화 아킬라 앤 더 비는 가난한 흑인 학생이 스펠링비를 통해 꿈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스펠링비 대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바로 인도계 학생들입니다. 인도계 학생은 올해를 포함해 9년 연속으로 대회에서 우승했는데요. 인도계 학생들은 최근 17년 동안 13번이나 우승을 거머쥐면서 독보적인 실력을 뽐내고 있지요. 전문가들은 인도계 학생들이 스펠링 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부모의 학구열을 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민 온 부모들은 대부분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로 자녀 교육과 성공에 관심이 많다 보니 미국에서 열리는 수학, 과학 대회에 이어 스펠링비 대회까지 휩쓸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펠링비 대회를 보면 형에 이어 몇 년 후에는 동생이 우승하는 등 이 형제 자매가 우승의 영광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부모에 이어 자녀가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스펠링비 대회.
올해 대회는 지난주 24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 DC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우승자는 자이람 하도와 군과 니하르 장가 군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2014년과 15년에 연속으로 공동 우승자가 나오자 올해는 이전보다 더 어렵고 많은 단어를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3년 연속으로 또 공동 우승자가 나오게 됐지요. 자, 그렇다면 올해 우승을 가져다 준 마지막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G-E-S-E-L-L-S-C-H-A-F-T.
That is correct.
니하르 군은 독일어에서 유래한 이익사회란 뜻의 게젤샤프트의 철자를 맞추며 우승의 기쁨을 맛보게 됐는데요. 니하르 군은 11살로 스펠링비 역사상 가장 어린 우승자였고 또 다른 우승자인 자이람 군은 재작년 공동 우승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학생 모두 역시나 인도계 학생인데요. 이 두 학생은 4만 5천 달러의 상금과 우승컵 그리고 스펠링비 우승자라는 명예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인 스펠링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줄리는 워싱턴 DC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고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군요. They say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nd the stories they tell are worth much more.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인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줄리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First, so to speak, is a camera bag. So I do. I've had this camera since 2008. I've taken 15,000 pictures.
15,000?
Yes. Not all good, but I have a lot of family to take pictures of. But I really like getting out and just catching things in my mind's eye, and that helps me remember.
That's true. It's very memorable, and they say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right?
I agree completely. I couldn't say it better. So.
제가 줄리에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진기를 어디 가든지 꼭 갖고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줄리는 네, 맞아요. 카메라 가방을 어디 가든지 꼭 챙깁니다. 2008년에 이 카메라를 샀는데요. 지금까지 한만 5천 장 정도 찍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한 장 한 장이 기억에 남고 추억이 담겨서 좋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줄리에게 맞아요.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right? 사진에는 많은 추억을 담을 수 있어서 좋고요. 결국 나중에 남는 건 사진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이죠? Picture. P-I-C-T-U-R-E. Picture는 사진이라는 뜻이죠. Worth. W-O-R-T-H. Worth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말 그대로 하면 사진 한 장이 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첫 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Purse, so to speak, is a camera bag. So I do. I've had this camera since 2008. I've taken 15,000 pictures.
15,000?
Yes. Not all good, but and I have a lot of family to take pictures of. But I really like getting out and just catching things in my mind's eye,
right.
and that helps me remember.
That's true. It's very memorable, and they say yes.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right?
I agree completely. I couldn't say it better. So.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이 사진 한 장으로 결혼식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 그렇죠? This wedding picture is worth 1,000 words. This wedding picture is worth 1,000 words. 오늘의 영어 표현,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첫 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코린 베일리 레가 부르는 Put Your Records On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안보, 무역, 인적 교류, 기후 변화와 보건 같은 일련의 협력을 확대 발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450억 달러에 달하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집중 조망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의 항공사인 비엣젯이 미국 보잉사로부터 120억 달러 상당의 비행기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미국의 비준을 다짐하며 베트남이 노동자 권리 보장을 비롯한 이 협정 내용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십 년 된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냉전의 잔재를 없애고 베트남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런 변화는 이 같은 군사협력을 통해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를 완전 정상화함을 의미합니다. 또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국은 국제법에 의한 중재를 포함해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는 영토가 크고 작은 것과 관계없이 모두 주권 국가라며 주권은 존중돼야 하며 영토가 침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계속되는 인권 상황 개선과 법률 개혁,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일찍이 깨달은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며 그것은 사람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중에 현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유감스럽게도 면담 참석이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종교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되면 종파와 관계없이 학교와 병원 등을 통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베트남의 동반자 관계가 사람들의 믿음 속에 뿌리내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